신명기 2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6절은 가장 담보를 잡는 겁니다. 돈을 구워주고 담보를 잡을 때 그 맷돌을 잡을 수 없다 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집마다 이 맷돌을 가지고 아침마다 밀을 갈아서 빵을 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뭘까요? 무슨 석유골로나 무슨 가스레인지나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생활수단을 담보로 뺏어갈 수는 없다. 7절은 아주 사람을 납치해다가 부려먹을 수 없다. 그것인데요. 물론 첫 번째 것은 그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물질로 인하여 너무 그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까지 핍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7절은 물론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인권을 존중하는 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무슨 이념적이고 무슨 이상적인 얘기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훨씬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얘기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기 설명한 것입니다. 늘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왜 태어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공부도 못하고 자기 앞도 가리지 못하는데 저거 왜 태어나서 부모 속속이고 옆 사람 손에 끼치나. 저 사람이 없었던 것이 그 부모에게도 이기고 한 사회에도 이기고 우리나라에도 이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일종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요 근래에 그 조선일보에서 지난 해방 이후 50년 동안 한국의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설문조사 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치 잘한 역대 대통령, 그 순서가 나오고, 유명한 건축물 이런 거 나오는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해를 끼친 사람, 1번 이완용, 2번 김영삼, 이렇게 나온 거고, 하여튼 되게 웃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완용이 왜 태어났나? 영삼이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궁지로까지 몰아붙일 때는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맷돌을 전집해오는 것은 너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저건 왜 있나 가 없다는 거죠. 저건 왜 있나 가 없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한 생명의 가치는요, 일단 개인적인 무슨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돈을 잘 번다, 책임을 지킨다, 유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람선을 만들면 말이에요. 요새 이제 금강산 간다고 이제 유람선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이제 보통 잘 사는 나라들은 배 타고 4박 5일 혹은 5박 6일 이렇게 놀러 나가는 것이 이제 최고의 그 놀이입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던 타이타닉호 같은 것도 그게 꼭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만 타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배 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놀면 옆집에서 욕하니까 배 타고 노는 거예요. 옆집 없는 데서. 그리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어느 나라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곳에서 도박하고 그게 유일한 그 삶의 즐거움인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큰 배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물어보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째려봐요. 그 큰 배에 제일, 이 유람선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원들이 중요하죠. 그 배 안에 기계 이런 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유람선 만들어서 무슨 땅 관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장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요. 거기 타는 사람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 탔다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없이 돈 내고 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에 안 잡히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난 사람들이 안에 그 사람들이 잘나도록 밑에 깔린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면 위에 고개 내밀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마숱하게 깔린 그 20m 깊이로 깔린 시체들 위해서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발밑에 깔려서도 깔린 줄 모르고 행복하게 죽어있는 시체들 덕분에 잘난 사람 얼굴이 수면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자면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 누구냐 여러분? 좀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전철이 불통이니 버스 타고 가시오. 그러면 침 한번 뱉고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길 막히면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게 많아야지. 뭐? 전철이 안 돼? 야, 서울시장한테 전화해. 이건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은.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회라는 집단을 보면 물, 흙, 이게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추가 많아야 돼요? 흙이 많아야 돼요? 응? 한번 얘기해. 고기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요? 고기가 많아야 된다. 고기 졸여 먹은 거죠, 그거는. 물이 더 많아야죠. 아무런 고기가 많아도 최소한 물반 고기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반 고기반은 물이 그래도 두 배라는 얘기예요. 그게 많아야 고기가 있고 흙이 많아야 거의 채소가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뭐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할 거 아니에요. 흙이 많아야.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유능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존심의 관계에서요. 사람을 실제로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를 제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눌러도 좋은가 조심해야 되는가 이렇게밖에 판단을 안 하니까 아무에게나 밀고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따지면 그 사람들 없으면 여러분이 다 꽝인 거예요. 이 물과 흙과 윤활유가 되는 이 사람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이 그 괄세 한번 못 써요. 더더욱 더 재미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왜 이 지금 내가 볼 때 괄세에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괄세에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괄세 받는 과정에 몰아넣는 수가 있어요. 괄세 받는 처지에. 여러분, 형통해갖고 훌륭해진 사람 봤어요? 모든 훌륭한 사람은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난관을 극복할 때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난관을 극복한다는 것은 난관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으며 한 인간이 그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다 절망과 좌절에서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게 김치입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그 토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무도 우리보다 잘 자라고 무슨 그 채소 같은 것도 훨씬 크게 잘 자라는데도 김치는 수입해다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배추씨나 무씨를 일본에 갖다 심으면 심심해져요. 크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배추나 무같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나라는 왜 배추나 김치가 맛있냐면요, 땅이 척박해서 맛있답니다. 신기하게도 봄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를 망친답니다. 봄에 뿌린 이 곡식들이 날씨가 좋으면 준비를 안 하고 큰대요. 멀대같이 큰대요. 크기만 크고 속이 안 찼다가 조그만 기상이 나빠지면 나중에 그냥 맥없이 망한다는 거죠. 근데 봄에 뭐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었다든가 아니면 너무 왔다든가 병충해가 심했다든가 그러면 크진 않아도 단단하게 큰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곳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나세요? 이상하게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땐 늘 봄마다 가물었어요. 그 이상해도 그 전통이 있을 땐 또 이상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 참 하늘도 무심하지. 이상이 거꾸로 되곤 했는데 그때도 얼마나 가물곤 했냐면요, 제 기억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대통령이 돼서 비 안 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벌을 받는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그때는 가물어갖고 모내기를 못 하다가 언제 모내기를 했냐면 장마철에 했다고요. 비가 장마 때가 돼야 오는 거예요. 6월 말이 돼야. 봄에 비가 안 오고. 그래도 한 번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논농사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사람을 무능해 보이고 열등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길을 걷게 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너는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쉽게 손가락질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채우려고 하고 도달시키려는 그 목적지는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으로 따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의 싸움이거든요. 거룩의 싸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을 기준한 싸움밖에 할 줄 몰라서 누구를 밀어도 좋고 밟아도 좋고 혹은 괄세해도 좋은 기준을 세상적 기준을 갖고 보니까 가난하다든가 무능하다든가 지금 형편이 나쁘다 그러면 쉽게 가서 밟아버린다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하자면 맷돌을 전집하지 마라, 납치해가지 마라 하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일에 이웃이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하고 나하고 둘 중에 둘 다 그 자리를 받을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그 이익이나 혹은 목적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크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크는 관계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어떤 한 개인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붙잡아다 내 인생에 무슨 영양소로 쓰거나 발판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알아들으세요? 이게 납치하지 말라예요. 또 이 세상은 그렇게 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래요? 적자생존 아닙니까? 약육강식이고 지면 죽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남는 것은 뭘로 살아남는 겁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자로, 육식동물로 살아있는 것이지 그가 인격과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 유혹을 받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 도전을 받는 거죠. 너 그러면 저, 너 그럼 망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가 나의 성공과 이 신자된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서의 경건한 승리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지로 가는데 다 필요해서 내 이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익을 받고 내가 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내 것을 상대방의 것을 뺏어다가 채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시지 않더니 하나님이 물건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서 네 이웃과 너 사이에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기꺼이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하여 죽으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뭐예요? 그가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필요한 내 이웃이 되니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세워놨다니까요. 여러분 부부된 게 어때요?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부는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거래요. 왜 왼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집과 성질을 누가 꺾어요? 부모님이 못 꺾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꺾어요? 부부가 꺾죠. 부부 앞에서만 비로소 꺾이는 거예요. 요즘 물난리 아니에요? 중국에서 지금 양자강이 넘어갖고 결국 뚝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 뚝이 물을 막는 것이 물의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성질나요. 이 뚝 때문에 이 전생의 왼수를 만나서 내가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냥 뚝에 머리를 박고 죽어요. 물이. 물길을 잡는 거죠. 그 물이 그 용도대로 쓰이게 하는 거죠. 낭비되거나 피해를 주지 않게 뚝이 막는 거죠. 그럼 물이 왼수면 물을 다 말려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이 필요하죠. 뚝이 막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서 내 성질을 막고 내 고집을 꺾고 해서 이마만큼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대로 살았으면 지금 여러분 다 청송회가 있는 거예요. 청송회 기도원 하나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이해관계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관계로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말 막 하죠. 나한테 필요하면 아첨 떨고 내 이해에 반대되면 우린 뭐 무조건 그저 갖다 짓밟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도 배우냐면 자연을 봐도 배워요. 자연에게 한 것이 인간에게 돌아온다.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공기 나빠지고 물 나빠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죠. 우린 지금 굉장히 나쁜 그 오염된 도시에 살아요. 아마 우리보다 공기 나쁜 데는 기껏해야 멕시코시티나 방콕 정도예요. 북경이나. 근데 우리가 한 4위쯤 나빠요. 이 공기가 나쁘면요. 나쁜 게 뭐 많아요. 눈 나쁘죠. 저는 피부 알러지가 이렇게 생겨요. 여러 가지로 그 나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질렀는지 모르는 잘못이 우리에게 다시 그 업보로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더 그래요.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해요. 내가 누구를 의심하면 의심하는 게 귀신들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평안이 없어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선교사가 나가면서 지원을 부탁해서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가서 선교는 안 하고 선교 헌금 받아갖고 순 놀고 먹고 앉았더라고요. 이런 땐 그동안 한 헌금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 헌금은 선교사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에다. 그 선교사 그걸 어떻게 썼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사가 회개할 문제요. 회개. 카운트할 문제요. 당신이 낸 돈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입금됐수다. 걱정 마시오.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줄까 말까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해줘 봤잔데. 그거란 말이에요. 잘해줘 봤잔데. 아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한 것, 이웃에게 잘한 건 하나님께 계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뭐가 되냐면 인생과 사회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사람을 이해관계로밖에 보지 않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삶은 괴롭기 짝이 없어집니다. 눈치 봐야 되고 응? 뒤로 딴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 달라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 나무 그늘에 쉬러 오는 사람이 생기고 새가 와서 지저귀고 그 꽃이 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께 어떤 보상을 받는지는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평안과 행복과 넘치는 사랑 속에서의 행복을 매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해관계로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 무슨 그날 전보듯이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읽고 자빠졌으니까 그놈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무엇이 불변하는 우리 삶의 대원칙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중에 모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었고 저 사람의 존재는 나한테 유익하고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지은 대로 그렇게 대우하리라. 그 마음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낙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 무책임하게 그냥 뭐 가서 다 뭐 예금 통장 꺼내주고 뭐 저 집 열쇠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떠난 인격과 인격의 그 마땅한 대우를 해주시라고요. 신용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당한 하나님의 이 마음의 시각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신앙의 보상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는 재미, 그 속에서 열매 맺는 부요한 기적들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나 자신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지켜내기 위하여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주고 서로 신뢰하고 자신을 책임지듯 이웃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혼임을 인식하는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며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서로가 인정하며 살 때 우리가 신자된 보상을 받을 것과 우리와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을 믿습니다. 이 복된 우리의 책임이며 자랑인 신자된 본분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그 시체 위에 올라서는 승리를 바라는 못난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